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시는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기를 아울러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모세의 이야기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6장의 초반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5장과 이어지는 말씀이어서 5장의 이야기,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야기를 짧게 축약해서 복습하고 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향하여 나아갔고요. 아론과 함께 이제 이집트의 왕이죠. 바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라오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명령의 그 분부를 따르는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바로 왕 앞에 서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왕 앞에 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뭔가 좀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했는데 되돌아온 것은 바로의 강력한 거절이었습니다. 심지어 거절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 희롱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5장 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바로가 이르되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네, 바로가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모세의 모든 이야기 앞에 이야기 후에 이제 바로가 뭐라고 반응했냐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한글로는 평서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비아냥거림 혹은 조소가 섞여있는 반응이에요. 여호와라는 신이 있어? 이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신이 있어? 그게 뭐 얼마나 큰 신인데, 얼마나 센 신인데, 이런 뉘앙스로 읽으시면 좋습니다. 얼마나 센 신이기에, 얼마나 큰 신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냐, 이스라엘을 보내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관심도 없고 뭐 그런 신이 있든 말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앞으로 6장, 저희가 5장까지 봤고 오늘부터 6장인데요. 6장부터 12장, 13장 이렇게 이어지는 대목을 통해 바로는 이 말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좀 센 신이야? 이렇게 되물었어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의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십니다. 그 모든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 바로는 지금 여호와가 누구냐, 뭐 좀 센 신이냐 이렇게 비아냥거렸는데 그 말의 대가를 되돌려 받게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가 알게 돼요. 이 말이 응하는 거죠. 바로에게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펼쳐집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조상 때부터 우리에게 언약하셨고 우리의 어려움과 고단함과 이 피폐함을 굽어 살피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그분이 여호와이시구나. 이것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구원의 여정이라면 바로와 이집트는 이렇게 하나님을 욕보이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그 어떤 반응에 대한 대가를 경험하게 되는 뼈아픈 그런 어떤 심판의 시기가 함께 찾아오게 되는 거죠. 요 투 트랙이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랬는데 이런 강력한 거절감 앞에 무력을 느끼는 거죠. 근데 무력감을 느끼는 것에 더 뭔가 더 아픈 상황이 얹어지는데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되었던 노역이 한층 더 가중되었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지난주 말씀인데요.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는 둥 있단 말을 하는 거다. 바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고 살만해서 그래서 좀 일을 할 만한가 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 다음 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가서 시작.
이제 가서 이하라 집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벌치지니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드는 일에 투입이 됐었는데 벽돌 너희가 예전과 똑같이 만들어라. 그런데 더 이상 지푸라기는 주지 않을 거야. 벽돌을 만들 때 사용되는 집도 너희가 스스로 그것을 구해서 벽돌의 그 수량을 꼭 맞춰야 된다라고 더 엄중한 어떤 노역을 이스라엘에게 부과를 한 거죠. 모세가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원했던 일에 어떤 이렇게 풀려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가운데서 상당히 큰 낙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대목인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저도 저의 여러 일 중에 그 중에 대부분은 사실 모두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부탁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수종을 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풀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성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순적하게 일이 풀려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더 펼쳐져서 악화일로라는 말에 응하는 그런 방식으로 내 삶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쉽진 않아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것뿐인데 되돌아온 것은 거절이었고 원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계속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관리들, 이스라엘의 뭔가 이렇게 작업반장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들이 파라오를 바로왕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또 길에서 만납니다. 그때 이제 모세에게 그런 말을 하죠. 괜히 쓸데없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 이런 식으로 볼멘 소리를 듣게 합니다. 모세가 이제 그런 상황에 딱 떨어지고 나니까 마음의 힘이 확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원성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요.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모세의 입장으로 우리가 입장이 되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어떤 원성과 원망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의 상처받은 감정이 이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바로에게 들어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바로왕에게 들어가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백성을 구원하지 지금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합니다. 좀 센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겁니다. 그 앞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실까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안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를 불러놓고선 일을 맡겨놓고선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고개를 꽤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이런 때로 좀 무례해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도 될까 싶을 정도의 어떤 원망과 원성과 썩은 감정이 들어있는 그런 기도 성도는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이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씨름이 생겨나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을 맡기셨습니까? 그 상황, 그 일을 맡겨주셔서 제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괴롭게 하십니까?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속상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부분의 성도를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낙심한 그렇게 상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을 되돌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힘을 다시 북돋으셔서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게 하세요. 모든 성도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인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기를 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안전하고 평안하고 여러분의 삶에 복된 일들이 가득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원치 않는 질서가 나타나고 정말로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물들이 주어질 때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라는 거. 때로 모세와 같은 이런 무례한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 그래서 그 기도 끝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루만지심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약속되어 있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6장에서 이제 모세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사실 신학적인 내용도 담겨 있고 모세 개인에게 이제 적용을 한다면 대단히 실존적인 이야기도 담겨 있는데 제가 오늘은 후자로 좀 실존적으로 이 본문을 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낙심한 자를, 낙심한 모세를 세워가시는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새 꼭지로 준비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지체하지 않고 개입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장 1절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거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이제입니다. 이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제. 네, 이것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 지금부터. 예, 이제 지금부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제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예, 이제 지금부터 내가 바로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네가 보게 될 거다. 내가 지금부터 지체하지 않고 너의 삶에 이 모든 상황 속에 내가 개입할 거다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를 피력하시는 거죠.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자, 답해보세요. 있다, 없다. 자, 하나, 둘, 셋. 자, 손이 있어요, 하나님께? 손이 없습니까? 네. 알아서 좀 하지, 꼭. 네. 신학적 용어로 이런 표현을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신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입장으로 낮아지셔서, 낮추셔서 알아듣기 쉽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손이 없죠. 물리적인 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알고 있고, 심지어 강한 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실 거다라는 걸 이렇게 일종의 그림 언어로,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를 심판하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내가 지금부터 개입해서 만들어갈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이제라는 단어예요. 이제. 아니 좀 모세가 하나님 앞 모세가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얘기했을 때 드라마틱하게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여호와가 그런 신이셔? 하면서 내보내주면 모든 게 좋을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원하지 않는 상처와 또 상황을 겪게 하시고 그런 상한 감정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가 개입할게 라고 말을 하신다는데 우리의 좀 그 괴로움이 있어요. 여러 성도님들도 많은 경험을 하셨을 텐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는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좀 지금은 좀 이해가 됐는데 그 당시에 힘들었던 게 제가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게 중3 때였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품었던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은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예배드리는 거였어요. 이게 소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기도 제목이잖아요. 저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때 기도하면서 심지어 그런 것도 걸었어요. 뭔가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께 말씀드렸죠. 제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도 믿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도 좀 잘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학에 입학하면 어머니 아버지 교회 가시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러겠다고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실 텐데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입학을 했어요. 심지어 그때 이제 특차라는 제도로 제가 입학을 했습니다. 일찍 12월 말에. 근데 갑자기 입을 싹 닦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때는 아직 우리 어머니의 때가 아니셨어요. 우리 아버지의 때도 아니셨어요. 우리 어머니의 때가 있으셨고 아버지의 때가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게 됐어요. 물론 이게 저보다 훨씬 더 길고 오랜 기도의 제목인 분들도 성도님들도 많으세요.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그런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께도 보면 유익이고 내게도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인데 하나님이 좀 박하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시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유명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나사로, 마르다, 그 동생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사는 그 삶에 펼쳐졌던 이야기입니다. 이 세 남매가 살았던 동네는 베다니라고 해서 동네 이름이 비천한 자들의 동네란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판자촌이란 뜻입니다. 근데 엄마 아빠의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걸로 봐서 나사로가 가장 역할을 했던 모양이에요. 오빠이자 유일한 남성입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그 가정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전가를 보냅니다.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좀 찾아와 주십시오.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사로가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말씀을 딱 보면 처음에 덜컥하게 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전갈을 보냈으니까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들으셨는데 즉각적으로 움직이질 않으시고 예수님이 계시던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전갈을 받은 게 첫날이었고요. 그 다음날까지 머무시고 4일째 되는 날 나사로의 집을 향해 가세요.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거든요. 어떤 뜻이냐면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4일째, 나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그 집을 향해 가신 거예요. 이거는 의도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통념에서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인정하는 데는 3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고 4일째가 되면 이 사람은 이제 진짜 죽었다라고 모든 가족들, 지인들이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장례 문화도 3일장인지도 몰라요. 3일장이 끝나고 나면 이제 완전히 우리 곁을 떠났다.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지역도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동양 문화권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약간 그런 어떤 공통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지체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의도된 지체예요. 예수님의 의도된 지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가 이제 진짜 죽었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때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를 향해 가셔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만나시고 나사로가 잠들어 있었던 무덤 앞에 서십니다. 거기서 나사로야 나오라 큰 권능의 음성을 발하시고 죽었던 나사로가 동였던 배를 풀어내면서 동굴을 빠져나오는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진짜 죽었던 그 나사로가 모두가 다 이제 완전히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예수님이 그 권능을 나타내시려고 의도하셔서 이틀을 더 그 자리에 머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여러 주해 중에 제 마음을 쿵 하고 때렸던 문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고유한 때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딱 봤을 때 정말 그러하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에는 고유한 때가 있다라는 말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버겁게 가슴 벅차게 좀 무겁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가슴앓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 상한 감정을 가지고 원망의 말을 토해내는 모세 앞에 내가 이제 강한 손으로 개입할게. 내가 이제 너의 삶에 역사할게.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절체절명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이제 너의 삶에 개입할게. 내가 이제 너의 삶에 간섭할게. 내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너의 삶을 돌보아 줄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한 감정을 다시 한번 복구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그때 우리가 마음 담아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한 권능의 팔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 보여 주십니다. 우리 그것은 지나고 나서 우리가 다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러그러한 방식으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또 하나 모세의 때가 하나님의 때와 달랐는데요. 사실 이것은 모세의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일찍이 어떤 때에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다 예고해 주셨어요. 근데 모세의 마음이 급했던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바로 앞에 서자마자 어떤 일이 막 발생하기를 모세가 좀 급한 마음으로 원했던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3장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장면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이에요.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어떤 이야기를 바로에게 건네야 될지 모세에게 일러주셨죠. 자, 그 다음 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 절 제가요.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열 가지 재앙이라고는 말 안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애굽과 파라오를 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모세가 잊어버렸던 겁니다. 왜? 마음이 급해서. 아, 내가 딱 나가면 뭔가 드라마틱한 일이 빨리빨리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그 고통스러운 노역의 현장에 내몰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급한 마음에 모든 것들을 이제 앞서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하셨던 말씀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꼭지고요. 두 번째 꼭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새겨주십니다.
모세가 낙심해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도 때로 낙심하는데 그것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이전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주십니다.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거 3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 더 반복하세요. 그리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내가 일찍이 언약했었다. 가나안 땅을 주기로. 자, 그 다음 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꺼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미 3장에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나는 여호와라는 말도 하셨고 내가 어떤 출애굽의 계획을 갖고 있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반복하시는 거예요. 3장 7절로 돌아가 볼 텐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 다음 절 제가 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6장에 매우 비슷한 패턴으로 한 번 더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되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 있지 않습니까?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원하지 않는 결과물이 주어질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큰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매우 매우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시냐?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재차 주십니다. 이전에 주셨던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듯이 우리의 말씀에 그걸 주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단단히 있어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데 문제는 모세의 상황도 그렇고 우리의 상황도 그래요.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심지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이게 마음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성도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요. 세상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만 마음속에 가득하면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으면 반드시 낙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이미 들었던 이야기인데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야.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할 거야. 너 이거 믿어. 라고 모세에게 힘주어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세워지는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다시 굵게 새겨질 때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말을 할 때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진리들이 새겨 있는데 그 진리가 흐릿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됐을 때 은혜 받을 때 그 진리가 다시 한번 굵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 봐야 되겠구나. 이런 열심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심령은 비로소 낙심이라는 짐을 털어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재차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 같은데 한 번 더 하신다는 거죠. 말씀 한 구절 띄워주실까요? 저에게 그런 말씀 중 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43장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아,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동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네, 제가 정말로 마음속에 늘 품고 있습니다. 제 자신의 그 꼬락서니를 직면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다시 떠올립니다. 제가 군대를 처음 갔다가, 잠깐 띄워주십시오. 군대를 처음 갔다가 폐결핵 판정을 갖고 돌아왔어요. 1년 동안 결핵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군대에 입대했는데 신병교육대에서 저의 삶을 뒤집어놔주신 그 목사님께서 갑자기 올라오셔서 하시는 설교가 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외우시고. 나곤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다. 너의 죄를 절대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설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대부분의 군인들은 졸거나 아니면 초코파이 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혼자 눈물로 부흥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20대 초반에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책하면서 후회하면서 아, 내가 왜 더 충성스럽지 못했나, 더 신실하지 못했나, 이런 가슴 아래를 하면서 막 신병교육대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쩌렁하게 울려지는,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나곤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저의 허물을 도말하는 분이시구나. 나의 죄, 김영윤의 죄를 절대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저에게 어마어마한 회복과 자유를 줬고요. 이후로도 제 삶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흔들리고 유혹받고 제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천만 번 넘어지더라도 억만 번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한 번 더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신약의 버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외우는 말씀 중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래서 다른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이야기, 사람들이 주는 이야기, 내가 내 자신에게 전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이야기를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낙심이라는 위기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 성도님들 힘드실 겁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다가 뉴스를 봤는데 마음이 철렁한 거예요. 2003년 이후로 최악의 소매 판매 지수를 보였답니다. 작년 한 해. 뉴스 보고 예배 오신 분 계실 거예요. 1년에 작년 한 해 동안에 2% 이상 줄었대요. 그러니까 여기 자영업하는 분들 계시고 또 급여 생활도 하시는데 그거는 모든 경제가 원활해야 급여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이 삶이 원활 편안하실 텐데 전체적으로 1월부터 11월까지, 12월은 포함도 안 됐어요. 1월부터 11월까지의 추이를 보니까 2003년 이후로 최악의 경제 상황을 우리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 경험하고 있다. 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삶이 어떠실까? 이걸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참 먹먹합니다. 또 거기에 건강에 이슈가 있으신 분도 있고, 관계에 있으신 이슈가 있는 분도 있고,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정말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조건, 그런 환경, 그런 상황, 어떤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엄습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주실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낙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 노트를 가지고 한 번 더 52주 동안 그 말씀을 좀 외워보자 하는 거죠. 저는 그중에 정말로 그 52구절 다 활용은 자주 못하는데 그중에 몇몇 구절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아실 텐데 제가 자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저의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정말 일주일에 한 주에 한 구절씩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듯이 그 말씀을 쓰고 그 말씀을 새기고 한번 외워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낙심이라는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중요한 원동력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통로, 출구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으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곡지입니다. 낙심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렇게 일할 거야. 장차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한 번 더 알려주십니다. 제가 6절부터 읽을 텐데요. 조금 강조하는 부분에 색을 칠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내가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내가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 다음 절 여러분이여 내가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7번에 걸쳐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빼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여호와인 줄을 알도록 만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내가 그 땅을 너희가 기업으로 삼도록 만들어 가겠다. 7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내가 할게. 내가 이거 할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세의 마음에 치유와 회복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아름빛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다. 그래서 처음과 끝에 내가 여호와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 이름을 걸고 내 존재를 걸고 내 모든 것을 걸고 내가 할게. 너 믿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 이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거 하겠다. 너희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몇 주 전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를 함축적으로 담아내는 이야기예요. 이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분의 호칭이에요. 하나님은 첫 번째 이름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존성을 드러내요. 이름은 누가 붙여줘야 되는데 하나님 이전에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으뜸가는 최고의 신이라는 드러내는 최고의 신이라는 걸 드러내는 표현이 여호와라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함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내가 되고자 할 존재가 될 것이다. 김영륜의 삶에 하나님은 김영륜의 인생의 스토리에 해당하는 그 이야기로 하나님의 전능을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 한 분 한 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되고자 할 존재가 될 것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특별히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시라는 것을 만난 그 스토리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에요. 한 분 한 분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전능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건데요. 하나님께서 임재와 동행을 약속하시는 표현이 여호와세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만 이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친히 싸울 거다.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질 거다.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그 성호에 그 호칭에 그 모든 의미를 담아내고 계신 거죠. 그러니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하겠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의탁드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늘 백성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능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놀랍고 탁월하고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낙심한 한 영혼을 이렇게 세우시는 아주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두 구절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무엇하신다?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 다음 절 신명기 20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언약 백성들은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있다는 거죠. 마음에 겁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떨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대적들,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 때문에 놀라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천명하십니다. 그 다음 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올 한 해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분명하게 아주 현저하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낙심했던 모세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너 걱정하지 말라. 나를 신뢰하라. 하나님의 힘주어 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 성도들도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양각색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때로 뒤따라주지 않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 때문에 또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한 여러 가지 자책 때문에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성도와 가정, 청년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 낙심한 상태에서 다시 복구되어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에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끝끝내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는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 귀한 청년들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나가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보라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같은 신이 없다.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겠다. 너희 다시 한번 나를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도록 하라. 상했던 낙심했던 모세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축복합니다. 아름빛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해오셨던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들으시는 2025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넓게, 더 깊게, 더 아름답게, 더 탁월하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과 그분의 전능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두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나의 형편, 나의 가정의 여러 가지 이슈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모두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는 나와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름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모레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호와라. 나 같은 신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우리 귀한 성도들의 역할에 맞게, 다양한 세계 이야기에 맞게 하나님이여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요. 신선하게 아름답게 놀랍게 마주하는 아름답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세계의 해완을 가지고 주님 앞에 풀어내야 될 감정을 가지고 여러가지 해결해야 될 난자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품어 살펴주셔서 나를 위하여 싸우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분을 복도하는 올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내면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경험했던 아픔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샬롬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참으로 힘들고 혼돈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구원 살펴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의 앞날도 주님의 오른손에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해 주셔서 모두가 너무 아름답게 건강하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변모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승리를 주시라는 게 의지하오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한국의 모든 교회가 올바르고 아름답고 건강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더더욱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시며 신실하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만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목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위해, 특별히 각 가정의 가장들, 귀한 청년들, 그리고 남편과 자녀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모든 여성 성도들,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각 가정의 앞날 위에, 우리 한국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